자, 우리 에베소 4장 17절로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아멘.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또 교회를 설명합니다.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새사람답게 행해야지 참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냐. 지금 에베소의 유대인 배경에 그리고 이방인 배경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거는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뭐라고 풀어내가 있냐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이유는 어떤 메시지, 목회자의 메시지의 문제 아니면 행정의 문제 아니면 구성원들의 어떤 빈부 차이나 환경이나 수준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요소들 때문에 교회에 폐가 가기도 하고 또 위기가 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건 전부 외부적인 환경입니다. 진실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이유는 딴 게 아니라 각각이 이 구성원들 전부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건진받았다고 하는 사실과 건진받은 자로서 어떤 부르심 가운데 건진받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자기의 자리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진정한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진정한 교회가 될 것인데 그것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여러 갈등이 있다고 얘기할 때 저 사람이 아니면 저 단체가 아니면 저 당이 문제인 것도 맞지만 중요한 건 우리 각자 각자에게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각자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요동하지 말라,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범사에 참된 것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사랑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는 것이다. 각각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일이 아주 자연스러울 것이고 그 머리 대신 그분에게 순종함으로 스스로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더욱 이런 결합되고 연결되는 일들이 더욱 강화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요는 무엇이냐? 각각이 중요한 것이다. 각각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대목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면서 너희가 과거에는 옛사람이지만 지금 새사람을 입은 자가 아니냐. 그러면 새사람을 입은 자답게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진정한 교회의 지체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17절을 보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삶에서 비롯된 것으로 무책임한 처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생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허망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대부분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결국 이방인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세상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훨씬. 그러니까 저 세상 밖의 기준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별반.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교회를 바라볼 때도, 주의 종을 바라볼 때도 전부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물질적인 생각 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고방식 똑같습니다.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교인이라고 하는 탈을 쓰면서 안에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뼈대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무엇이 여러분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예. 돈이라고 얘기하면 돈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지하고 사람에게 손해 보려고 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그 안에 녹아 있잖아요. 이 세상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조성욱은 없다는 거죠. 과거의 여러분들은 사라졌다는 거죠. 과거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준들, 모든 추장들, 모든 가치관들, 예, 뭐 세상 속에서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죽었다고 믿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제 교회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게 정상이에요. 야, 여기 와서는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 세상 가운데서 너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당했다고 칩시다. 속된 말로 당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교회 안에 와서는 100번, 1000번, 100만번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 와서는 그 모든 당한 것을 아예 없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또 당할까봐, 교회 안에서도 또 어떻게 될까봐. 이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옛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죽었는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과거에 어릴 때였던 그 상처 때문에, 예, 이렇게 이 방어 기제 때문에 많은 것들이 형성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방어 기제로 뭐 이렇게 행동을 과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러 뭐 이렇게 액션을 크게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너무 소극적으로 방어한다든지 뭐 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말을 너무 이렇게 과장해서 한다든지 수많은 것들 행동부터 시작해서 모든 습관들 전부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그대로 들고 와서 교회 안에서 그 기준과 그 잣대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물론 복음 가득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예, 조성욱 목사 여전히 연약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보이는 이 복음 가득한 교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교회고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는 교회의 의미를 정확하게 눈뜨지 않는 한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교회 안에 끌어들여와서 사실은 그 기준은 결국 교회를 파괴시키는 역할들을 한다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서 사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면 거기 합당한 기준과 가치관을 새로 정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새로 태어난 자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 새로 태어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 혹시 새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영유아기적인 그런 수준일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팩트입니다. 내 모든 사람이 내 옛사람이 죽었구나. 과거의 내가 죽었구나.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새 사람이 되었구나. 그 새 사람에 맞는 기준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일들을 하다가 갑자기 그 일들을 못하게 돼서 새로운 직업을 구한다고 칩시다. 전혀 다른 직업이에요. 예전에 화가였다고 하면 지금 요리사를 해야 돼. 그러면 화가로서 하든가 하고 요리사로 할 때하고는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화가의 기질 가지고 요리사를 할 수 있냐? 물론 도움될 것도 있지만 도움 안 되는 것이 훨씬 많을 겁니다. 요리사의 체질에 맞게끔 배워가야 되잖아요. 내가 전혀 배운 적이 없는데, 예, 내 식으로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하물며 지금 하나를 바꿔도 많은 것이 바뀝니다. 근데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와 한몸된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옛날 기준과 옛날 사고방식이나 옛날 거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경쟁하면서 사람들 누르고 사람들 밟고 올라서든 그거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전히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든지. 근데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이걸 떠나서 과연 새 사람으로 시작함이 있었는가? 이걸 질문해 봐야 돼요. 아, 난 그냥 예수 믿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예수 누가 안 믿는다고 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시작했는가? 새 사람으로 시작되는 게 이게 기억이 안 난다. 시작 안 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시작하지 않았어요. 시작했다고 하면 내 모든 과거의 가치관을 따르고 새롭게 시작했는데 어떻게 그게 기억이 안 납니까? 오른손잡이가 갑자기 어느 날 사건 때문에 왼손으로 시작했단 말이야. 왼손으로 밥 먹고 젓가락질, 그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새롭게 시작한 어떤 새로운 가치관을 더 잊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익히는 과정이 없었나? 그러면 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다, 새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이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럼에도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다, 그러면 새 사람으로서의 참된 가치관, 기준들을 빨리 정립을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내가 교회다. 교회 구성원이고 교회 지체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배워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방인처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분리된 삶에서 비롯된 것으로 무책임한 처신에 이르게 하는 쓸모없는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이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로 사랑을 인식할 수 있는 중심부라고 하는 뜻인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바로 이것이 어두워져서 궁극적인 진리를 인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나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또 저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죽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요. 하나는 무시함, 또 하나는 마음이 굳어짐 때문입니다. 무시함, 헬라어 아그노이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선천적인 죄에 대한 무지를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죠. 나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할 때 많은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큰 죄를 지은 게 없는데 뭐 살인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는데 몰라요. 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거죠. 어제 우리 첫째와 둘째가 어제 잘 싸우지 않는데 한번 싸우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첫째 딸이 막 펑펑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세계대전이 폭발된 이 원인은 딴 게 아니라 셋째 때문이에요. 셋째가 이게 라면을 좋아하거든요. 생라면. 그러니까 생라면을 또 이제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이 둘째 된 오빠가 셋째가 워낙 라면을 많이 먹고 하니까 건강이 염려돼서 왜 그러냐? 왜 자꾸 그거 먹냐? 그러니까 또 이 셋째가 엄마한테 허락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도 엄마한테 허락 받았다고 하면서 먹은 거짓말하면서 먹은 때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둘째가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면서 또 셋째를 다그쳤어요.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첫째가 둘째를 나무라는 거예요. 왜 먹고 싶은 거 좀 먹게 해주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둘째가 또 첫째한테 말대꾸를 한 거죠. 아니 동생을 제대로 도와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동생이 이렇게 둘째가 그동안에는 꼭 참고 있다가 첫째한테 좀 덤벼드니까 이 첫째가 그 말을 듣고 동생이 자기한테 덤벼든 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얘는 뭐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둘째도 기분 나빠 했는데 중요한 건 셋째는 전혀 문제없이 라면을 부지런히 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첫째 둘째가 싸워가지고 첫째는 울고 둘째는 뭐 이렇게 기분 꿍해가지고 있는데 정작 이 전쟁의 주요 원인인 셋째는 전혀 상관없이 아주 라면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셋째한테 야, 너 때문에 언니하고 오빠하고 싸웠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랬어? 이러면서 또 라면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전쟁이 발발한 거에 대해서. 물론 뭐 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개념이 없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도 저럴 것인데 나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많을 것인데 나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나 때문에 지금도 마음에 어떤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겠나? 내가 의도하지 않거나 난 전혀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 무지한 게 딴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저밖에 불신자들이 전부 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마음의 굳어짐이라고 표현합니다. 포르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 돌같이 딱딱한 상태를 묘사하는 것인데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 무감각한 상태예요. 무지는 몰라서 그렇다고 하면 이건 뭐냐면 아는데도 불구하고 뭐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지금 죄송합니다. 저 신천지가 저렇게 무리를 일으키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진정한 사과를 했는가? 자기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도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전혀 가책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주위가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하튼 이게 지금 이방인의 상태입니다. 특별히.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굳어진 요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을 저는 느끼지 못한다고 시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에도 제한받지 않게 행동하고 수치나 두려움을 모르고 육신적인 욕구에만 얽매이는 행동을 방탕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원래의 단어는 성적인 부도덕을 뜻하지만 모든이라고 하는 수식을 붙임으로 해서 모든 부도덕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 만족을 모르는 삶을 가리키는 것으로 탐욕이나 우상 숭배로도 해석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죠. 모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또 욕심으로 행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배우지라고 하는 것은 에마데테라고 하는 것으로 단순한 학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나 제자가 되어서 철저히 훈련으로 배운다 이런 뜻입니다. 철저하게 훈련으로 배운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맞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같이 학습하지 아니하였다. 정말 종과 어떤 제자의 자세로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뭐 어떤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진리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동안은 그 이전에는 20절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예수라고 하는 단어로 이게 호칭을 칭호를 싹 바꿉니다. 즉 그리스도가 예수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세상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어떤 암시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진리지 않습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실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이 옛사람의 특징이 딴 게 아닙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생하기 이전에 행실, 성격, 태도 이걸 다 총칭하는 말로써 옛생활을 되풀이하려고 하는 육적인 본성이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은 악이나 그 세력의 지배하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감하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거는 사실은 이미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100%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를 계속 반복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옛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본성, 그 옛 생활, 옛 사람을 포기하는 삶을 계속 지속하라는 거예요. 계속 이런 것들이 올라오니까. 우리 본성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라 계속 올라오니까 이 육적인 본성, 옛 생활을 되풀이 하려고 하는 육적인 본성을 계속 이기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하는 부분들은 원문으로 얘기하면 너희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날마다 계속 새로워져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의 어떤 부분을 정의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조금 정리를 직역을 해보면 진리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함 안에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함. 의와 거룩함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재창조함을 받는 새 사람의 윤리적인 덕목이며 자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는 모든 생활 가운데 올바르게 또 충실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고, 거룩함은 세상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속한 삶으로 악에 물들지 않는 성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 의와 이 거룩함은 진리로부터 비롯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실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실제가 진리입니다. 이 진리로부터 의와 거룩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진리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함 안에서 그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표현의 어떤 구체적인 해석입니다. 그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아주 대조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된 합당한 삶을 영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참된 교회,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이렇게 불려짐을, 또 끄집어냄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이면서 동시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점점, 이 그리스도의 몸이 이 교회가 점점 세워져야 되고, 확장해 가야 되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이 성장하는 데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지극히 우리 각각이 성장해야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각이 성장하는 만큼 또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지 않냐, 그러면 새 사람을 입은 대로 행해야 되지 않겠냐, 옛사람이 이런 상태인데 너희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냐, 너희가 각각이 정말로 새 사람을 입어서 새 사람답게 살아야지 진정한 교회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노골적으로 제가 좀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입니다. 이거는 엄밀하게 단회적으로 벌써 일어난 사건이에요. 물론 그 본성을 계속 이기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싸움을 해야 되겠지만요. 우리가 옛사람, 예전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주인 됐던 그 모든 삶, 그 모든 성격, 태도, 여러 가지 것들이, 내 모든 가치관, 주장들, 경험들이 다 못 박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새로운 사람을 우리는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럼 배워야 돼요. 새로운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 하늘의 삶, 하늘의 방법,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게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예전 것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전 것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삶의 내용 전체는 옛사람의 것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새사람이냐? 그러면 새사람을 입어야 돼요. 새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